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도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역사의 큰 변화부터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선택까지 오늘 뉴스 후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 변화의 흐름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는 익스플레인입니다. 네, 소셜미디어를 열면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가 아주 끊임없이 이어지죠. 호주 정부가 이런 중독성이 강한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용자가 개인화되지 않은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먼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유럽에서는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정하는 스크롤 피드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친절한 경제에서는 13만 달러로 약 20제곱미터의 타이니 하우스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속에서 타이니 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컬처인에서는 세계인의 일상을 바꾼 호주의 혁신적인 발명품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9월 2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박상진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단행한 세제 개편을 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연방정부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청장이 바닥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를 경찰관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베슬라 그룹의 파산 위기가 시드니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고국에서는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주택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커먼웰스 은행은 어제 올해 시드니 주택가격이 11%, 멜번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릿지 맥켄지 국민당 대표는 이 같은 전망이 노동당 정부의 경제 운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 오닐 주택부 장관은 채널7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상승 속도는 이전보다 느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s what Treasury have said. They know a lot about this market. They've looked really closely at it. They're not focused so much as I said on the.
오늘 장관은 재무부도 주택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르겠다고 예상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시행한 세제 갭 영향으로 그 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마리지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축소하고 자본 이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를 낮추고 더 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네팔과 티베트 홍수 피해 지역에서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수십 명의 호주인들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대규모 홍수 이후 호주인 5명이 추가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종자 수를 기존 43명에서 38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에넬리 노동당 장관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호주인들에 대해 정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통신망을 비롯해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 실종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청장이 바닥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를 경찰관이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9일 이츠하크 헤르조크 이스라엘 대통령의 시드니 방문 당시 타운홀에서 열린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수 하긴슨 녹색당 의원은 해당 보디캠 영상을 법집행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레년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청장은 영상에 담긴 발언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법집행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seen the video. No, I haven't spoken to the officers. Can I say I was made aware of that video this week? As soon as we were made aware, it went through a normal complaint process.
레년 청장은 해당 영상을 봤다면서 영상을 인지한 즉시 통상적인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법집행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집행위원회가 시위 당시 경찰의 대응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8일 발생한 텔스트라 네트워크 장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관련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 부족이 조사 결과 지목됐습니다. 당시 통신 장애로 긴급전화 트리플 제로 연결에 문제가 발생했고 기업과 철도망, 전자결제 서비스 등에서도 잇따라 장애가 발생하며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테크놀로지 오디 파트너스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는 이번 장애를 일으킨 시스템 관리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가 발생한 동안 추가로 8건의 트리플 제로 신고 전화가 긴급 구조기관에 연결되지 않은 것도 이번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베슬라 그룹의 파산 위기가 시드니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베슬라 그룹은 시드니 전역에서 수천 채의 주택을 건설해 왔으며 특히 비교적 저렴한 주택 공급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건설업체와 기술자, 자재 공급업체 등 관련 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야당은 이미 주택 공급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 붕괴가 주택 건설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켈리 슬론 대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해당 기업을 넘어 건설업계 전반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really alarming that particularly a provider that was building a lot of the cheaper homes, the more affordable homes in Sydney is.
슬론 대표는 특히 시드니에서 저렴하고 부담이 적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왔던 업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건설 노동자와 공급 업체들에게도 참담한 소식이며 주택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세제나 경제적 수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국 소식입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정몽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24년 시민단체로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시 호주 국내 뉴스입니다. 공식적으로 봄이 시작되면서 기온 변화와 꽃가루 농도 증가로 천식 증상이 악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약 280만 명이 천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천식은 만성적인 염증성 폐질환으로 호주 천식협회에 따르면 증상과 질환이 미치는 영향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케이티 미란다 천식협회 최고 경영자는 특히 여성들이 천식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thma is a women's health condition. There's more women that have asthma. One in five Australian adult women have asthma.
미란다 씨는 천식은 여성 건강과 밀접한 질환이라며 호주 성인 여성 5명 가운데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식은 한 살에서 14살 사이 여자아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이며 전체적으로도 질병 부담원인 8위를 차지한다면서 입원하는 여성도 더 많고 매년 천식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연방경찰이 빅토리아주 건설업계의 부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CFMEU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9과 ABC에 따르면 경찰관들과 탐지견들이 오늘 아침 전 CFMEU 관계자인 존 퍼코닉의 자택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퍼코빅 씨는 지난해 10월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최대 300만 달러의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뒤 노조에서 해임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호주 테니스 선수 데인 스위니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역시 호주 출신 선수 트리스탄 스콜케이트가 US 오픈 2회전에 진출하며 올 시즌 마지막 그랜드슬램에서 호주의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갔습니다. 스위니는 프랑스의 코랑탱 무테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던 중 무테가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2회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5살의 스위니는 다음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로렌초 무세티 또는 영국의 아서 페리와 맞붙어 32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트리스탄 스콜케이트는 미국의 예선 통과 선수 바사 바레드를 3시간에 걸친 접전 끝에 7대6, 3대6, 6대3, 6대4로 꺾었습니다. 다음은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78원에 거래 중입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화창하겠습니다. 기온은 15도에서 26도. 멜번은 오전에 구름이 있겠습니다. 6도에서 15도. 브리스번도 오전에 구름이 있겠습니다. 15도에서 31도. 퍼스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14도에서 18도. 애들레이드도 맑겠습니다. 11도에서 16도. 캔버라는 오전에 비 내리겠습니다. 8도에서 18도. 호바트는 간간이 비 내리겠습니다. 5도에서 12도. 다윈, 구름이 있지만 따뜻하겠습니다. 22도에서 32도. 고국 서울은 맑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9월 2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박상진이었습니다.
SBS Radio.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 함께합니다. 네,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에 중독성 강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인화된 추천 피드와 또 비개인화된 피드 가운데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의 사례에서는 선택권만으로 이용자들이 알고리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호주가 이용자 보호와 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실제 소셜미디어 사용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프로듀서입니다. 익스플레이너.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강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미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년 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온라인 활동을 분석해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지 결정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앞으로 호주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른바 디지털 주의 의무, 즉 디지털 듀티 오브 케어 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드 개선, 이른바 Fix Our Feed 제안입니다. 이용자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알고리즘이 자신의 취향과 행동을 분석해 콘텐츠를 맞춤 추천하도록 할지 아니면 개인화되지 않은 피드를 볼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가 이런 규제를 시도하는 첫 번째 국가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세계 최초로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월간 이용자가 4,500만 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추천 방식을 최소 한 가지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게시된 순서대로 콘텐츠를 보여주는 피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시간순 피드가 이용자의 중독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는 무한 스크롤 대신 자신이 볼 콘텐츠를 어느 정도 다 확인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퀸슬랜드 공과대학교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인 패트릭 웨스트럼 교수는 이런 유럽의 규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용자들이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피하고 싶어 하더라도 막상 화면을 보고 스크롤할 때는 개인화된 콘텐츠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관심사를 매우 정교하게 파악하고 계속 플랫폼에 머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호주 온라인 안전위원회가 인용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용자들은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는 피드를 덜 흥미롭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다시 개인화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에게 단순히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디지털 권리단체들은 유럽의 방식이 이용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에는 네덜란드의 디지털 권리단체 Beach of Freedom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개인화되지 않은 피드로 전환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단체는 메타가 대체 피드 기능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용자가 앱을 다시 열면 자동으로 개인화된 피드로 돌아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이 덜 개인화된 방식을 불편하게 만들면 대부분의 이용자는 기존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타냐 플리버색 연방사회복지부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플리버색 장관은 대형 기업들이 법적으로는 규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의 앱을 지나치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결국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진행된 메타 관련 소송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47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플랫폼들이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타는 최근 이 사건을 최대 180억 달러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메타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안에는 어린 이용자의 하루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알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결국 호주가 고민하는 문제는 단순히 AI나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 기술이 이용자의 선택과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기업과 정부, 이용자 가운데 누가 얼마나 져야 하는지가 핵심인데요. 유럽의 경험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규제가 실제로 우리의 소셜미디어 사용 방식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호주에서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이 넓은 마당과 또 침실 여러 개를 갖춘 이 단독주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그런데 이 치솟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호주의 꿈 대신에 아주 작은 집, 이른바 타이니하우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니하우스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인 소형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할 부부가 사는 집은 길이 8m, 폭 2.5m로 전체 면적이 약 20제곱미터에 불과한 집인데요.
네.
호주의 신축주택 평균 면적이 2021-22 회계연도 기준으로 232.3제곱미터였으니까요.
한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침실과 주방은 물론이고요. 업무를 볼 수 있는 로프트 공간이 있고 또 네. 욕조, 실내 벽난로까지 갖춰져 있는데요. 이 공간은 작지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집을 마련하는데 13만 달러가 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지 빌레스테스 씨와 데이비드 맨헤넷 씨 부부는 약 18개월에 걸쳐서 바퀴가 달린 타이니하우스를 직접 지었다는데요.
네.
들어간 비용이 약 13만 달러입니다. 현재는 빅토리아주 북동부에 이 집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필요하면 집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부는 일반 주택을 구입한 뒤에 최대 100만 달러에 이르는 대출을 30여 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것보다 작은 집을 통해서 주거비와 유지비를 줄이는 편이 자신들에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네, 13만 달러라고 하면 이 시드니나 멜번 같은 대도시에서
네.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뭐 상당히 저렴한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타이니하우스가 호주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집값만 비교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타이니하우스를 구입하더라도 집을 놓을 땅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에 따라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카운슬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요.
네.
또 일반 주택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13만 달러짜리 집이니까 저렴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실제 비용과 위험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궁금증을 하나씩 좀 풀어가죠. 네, 먼저
네.
타이니하우스. 법적으로 일반 주택입니까? 아니면 캐러반입니까?
아,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복잡한데요.
네.
현재 호주에는 타이니하우스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식 정의가 없습니다.
네.
네, 땅에 고정된 타이니하우스는 규모가 작은 일반 주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처럼 건축 기준과 개발 승인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바퀴가 달린 타이니하우스는 차량으로 견인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 법률과 카운슬 규정에서 카라반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차량과 주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또 지방카운슬의 규정이 서로 겹치거나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땅만 있다면 타이니하우스를 가져다 놓고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지역과 토지 소유관계 또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부동산 소유주의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경우에 일정한 조건 아래에 카운슬 승인 없이 한 대의 캐러반을 해당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땅에 이 타이니 하우스를 두고 장기간 거주하려면 일반적으로 카운슬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개발 신청서, 즉 DA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바퀴가 달린 집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입증하는 공학 인증서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타이니 하우스라도 어느 카운슬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허용 여부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카운슬마다 이 접근 방식에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남부 지역의 셰일하버 시의회는 지난 6월부터 임대용 타이니하우스에 대해서 개발 신청을 면제하는 2년간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반면에 베가밸리 샤이어 카운슬은 지난해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바퀴 달린 타이니하우스의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집주인들은 이후에 뉴사우스웨일즈주 토지 환경 법원에 항소한 바 있는데요. 한 지역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장려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건축물이나 캐러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호주 타이니 홈 협회는 이처럼 복잡하고 일관되지 않은 규정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공식 승인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타이니 하우스에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타이니 하우스의 구입자금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 주택처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바퀴가 달린 타이니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타이니 하우스를 담보로 잡기가 어려운 거고요. 건설 업체마다 적용하는 제작 방식이나 품질 기준이 다르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담보물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처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일부 금융회사가 타이니하우스 구입을 위한 개인대출 또는 상업대출 상품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대출기간이 7년 정도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25년이나 30년에 걸쳐 갚는 반면에 개인대출은 상환기간이 짧고 금리도 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겠죠. 이 집값 자체는 저렴해도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금으로 구매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타이니하우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문 업체가 제작한 바퀴 달린 타이니하우스 가격이 크기와 디자인, 맞춤 제작 수준에 따라서 약 8만 달러부터 17만 달러 이상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운송비와 설치 비용, 또 전기나 상하수도 연결 비용,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땅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토지 임차료도 계속 내야 하는 거고요.
네.
토지 임차 계약이 끝나거나 카운슬 규정이 바뀌면 집을 옮길 장소를 다시 또 찾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둘 곳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일반 주택은 또 장기적으로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타이니하우스도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네.
일반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실제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건물보다 토지 가치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타이니하우스만 구입하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바퀴가 달린 타이니하우스는 자동차나 카라반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거나 수요가 높은 모델이 아니라면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하기보다는 감가상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타이니하우스는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수단은 될 수 있지만 자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니하우스를 찾는 사람들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니하우스 대출을 취급하는 한 금융중개업체는 올해 3월 대출 취급 규모가 기존의 월간 최고 기록의 두 배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도 매달 과거 최고 기록과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과거에는 이혼 후에 은퇴를 준비하는 독신 여성 고객에게 수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젊은 가족이나 1인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또 큰 빚을 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 공간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타이니하우스의 장점, 단순히 가격만은 아니겠죠?
네,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일단 냉난방 그리고 청소,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단순하게 생활하려는 사람에게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빌려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지역과 조건에 따라서 일반 주택을 임차하는 것보다 주거비를 크게 절감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임대주택과 달리 집 내부를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게 설계하고 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납 공간이 제한적이고 사생활 확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재택근무 공간이 필요해지면 또 불편함이 커질 수도 있고요.
네.
결국 저렴한 집을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방식 전체를 바꾸는 선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타이니하우스를 고려할 경우에 무엇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선은 타이니하우스를 설치하려는 토지에서 실제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지 해당 카운슬의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축업체가 적용하는 안전기준과 품질 보증, 또 전기나 수도 연결 방식, 또 운송 가능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네.
또 집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 구입비, 임차료, 승인 비용, 또 운송과 설치비, 보험료, 대출 이자까지 전체 비용을 계산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족 구성이나 또 직장, 건강 상태가 달라졌을 때도 작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큰 집과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대신에 작지만 자신에게 꼭 맞는 공간을 선택하는 사람들. 네, 타이니하우스는 모두를 위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내 집 마련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타이니하우스의 비용과 장점 그리고 구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에 타면 당연하게 매는 안전벨트. 그런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누가 처음 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많죠. 안전벨트부터 비행기의 블랙박스, 또 우리가 매일 연결되는 와이파이, 또 플라스틱 지폐와 에어로가드, 그리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버튼까지 우리가 호주에서 매일 접하는 익숙한 것들 가운데 세계로 퍼진 호주의 아이디어가 적지 않습니다. 호주의 환경과 생활 속 문제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꿔왔는지 오늘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것도 호주에서 시작됐다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호주의 아이디어들. 네, 먼저 가장 익숙한 것부터 좀 살펴보죠. 자동차에 타면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안전벨트를 매는 일인데요. 이게 호주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서 누가 처음 이런 규칙을 만들었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텐데요.
그렇죠.
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를 출발시키는 게 오히려 어색할 정도인데요.
네.
네, 1970년 호주 빅토리아주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네, 당시 호주에서는 한 해 도로 사이에서 3,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 착용을 법으로 규정한 건데요.
네.
1972년에는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가 관련법을 도입했고요. 이후 캐나다와 스위스 등 다른 나라들도 뒤따랐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도로 안전규칙 가운데 하나죠. 안전벨트 착용. 아, 이렇게 또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것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이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 블랙박스 역시 호주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 항공 블랙박스는 1958년 멜번 항공연구소의 데이비드 워런 박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사고가 나면 비행기가 추락한 뒤의 상황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사고 직전에 조종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려웠던 거죠.
네.
네, 비행기의 대화와 운항 정보를 기록해 두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만큼이나 또 사고에서 배우는 장치도 중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와이파이 이야기가 정말 좀 놀랍던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와이파이 역시 호주 과학자들의 손에서 출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 연방과학기구 CSIRO의 연구진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처음부터 와이파이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연구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오는 아주 약한 전파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파가 여러 경로로 반사되면서 신호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네.
바로 그 과정에서 개발된 무선통신 기술이 오늘날 와이파이 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블랙홀을 찾던 과학자들이 결국 우리 집 와이파이를 바꿔놓은 거네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발명이라는 게 처음부터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호주라는 나라의 환경도 이런 발명에 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호주는 국토가 넓고 또 가뭄과 물 부족 문제도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고 자원을 절약하라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듀얼 플러시 화장실인
네.
네, 호주 화장실 변기에는 필요에 따라 물의 양을 달리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두 개의 플러시 버튼이 있죠.
네네.
네, 지금은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호주의 환경적 고민과 생활 속 필요가 이런 기술 발전의 배경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호주 뒷마당에 하나씩 있는 것. 이건 역시 호주 하면 떠오르는 아주 친숙한 발명품인데요.
네네.
뭘까요? 세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이 빨랫줄이요. 한국에서 방문한 시인들이 호주 집은 뒷마당이 넓으니까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또 부러워하는 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빨랫줄이죠.
그렇죠.
네, 이걸 힐스 호이스트라고 하죠.
맞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발명의 출발도 아주 소박합니다. 네, 애들레이드의 한 집에서 빨랫줄을 가리고 있던 레몬나무 때문에 새로운 빨랫줄을 고민하다가 회전식 빨랫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빨래를 널려고 하는데 나무가 방해가 되자 어떻게 하면 빨래줄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회전식 구조의 빨래대가 탄생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모르고 세탁기에 넣어도 손상이 되지 않는 호주돈, 이 플라스틱 플리머 지폐도 호주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죠. 또 여기에도 탄생 비하가 있다고요?
네, 1966년 호주는 기존 영국의 파운드 대신 자체 화폐 단위인 호주 달러, AUD를 도입하며 대대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화폐 발행 후 불과 몇 달 만에 시중에 매우 정교하게 위조된 10달러 종이 지폐가 대량으로 유포됐습니다.
네.
당시 기술로 넣은 워터마크와 금속선마저 모방한 이 위조 지폐가 약 10만 달러 이상 발견되며 국가적 신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게 60년 전 당시인데 10만 달러. 상당한 액수네요.
그렇죠. 네, 이 위조 지폐 사건으로 호주 중앙은행은 기술적으로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완벽한 지폐를 찾았고요.
네.
호주 연방과학기구 CSIRO가 20년의 연구 끝에 드디어 1988년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초의 폴리머 지폐인 10달러 기념 지폐를 발행하기에 이릅니다.
네.
현재 호주의 폴리머 지폐 기술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세계 60여 개국 이상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만큼 전 세계 화폐의 표준을 바꾼 위대한 발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9월이죠. 호주의 공식적인 봄입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바베큐도 많이들 즐기게 되는데요. 네, 이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벌레 퇴치제 바로 에어로가드도 호주의 발명품이죠.
네.
네, 그런데 이 여왕이 쓰는 벌레 퇴치제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졌다고요?
네, 이 제품의 시작도 단순히 호주 사람들의 여름 필수품을 만들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호주 연방과학기구 CSIRO 과학자 더글러스 워터하우스가 원래 양에게 피해를 주는 블로우플라이를 연구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로부터 연합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피제를 개발하게 된 건데요.
네,
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1963년 호주를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캔버라에서 골프를 칠 때 이 기피제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자들이 보이니까 여왕 일행 주변에는 파리가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뒤 이 기피제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상업 제품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에어로가드로 이어졌습니다.
아, 재밌는 이야기네요. 네, 또 처음에는 전쟁터의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였는데 결국에는 이 호주 가정의 바베큐와 또 캠핑을 지켜주는 국민적인 제품이 된 것이었군요.
네.
네,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 이 호주의 횡단보도 신호음이 이 유명 팝스타의 노래에도 들어갔다던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호주 횡단보도에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소리와 진동을 이용해 신호를 전달하는 보행자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버튼을 누르면 띡, 띡, 틱 하는 이 소리, 그리고 또 진동하는 화살표, 그리고 또 초록불로 건널 수 있을 때 들리는 신호음이 있죠.
네, 이 소리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그런데 이 익숙한 소리가요.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인 세계적인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의 2019년 히트곡 Bad Guy의 샘플링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호주를 방문했다 이 묘한 기계음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녹음을 해갔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이 기능적인 소리가 호주의 도시 풍경을 대표하는 소리가 됐습니다. 노래 속에 삽입되면서.
네.
네, 2026년 호주 국립영상음향아카이브가 선정하는 Sounds of Australia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컨대 호주의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문화적인 소리가
그렇습니다.
된 거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호주의 발명 가운데는 또 의료과학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인공 심박동기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도록 돕는 길을 열었고요. 네. 또 인공 와우는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초음파 기술은 의료 현장에서 태아와 신체 내부를 살펴보는 데 널리 사용됐고요. 또 스프레이형 인공 피부는 심한 화상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네. 또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두 호주의 의료과학 분야에서 발명된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 네, 생활용품에서 시작해서 교통, 환경, 통신, 또 의료과학까지 이 호주의 발명사는 어느 특정한 한 분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네, 새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나 우주기술처럼 좀 거대한 것들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발명의 출발은 훨씬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그 질문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변을 보면서 이것도 호주에서 시작됐나?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SBS 월드워치 채널 35번의 방송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두 차례 제공되는 한국의 YTN 뉴스를 SBS 온데만드에서 원하는 시간에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V나 스마트 기기에서 SBS 온데만드 앱을 열고 코리안 뉴스를 검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sbs.com.au/worldwat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9월 18일부터 SBS 월드워치 채널 35번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SBS 온디만드에서 한국의 YTN 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26년 9월 2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또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박상진 프로듀서,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